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어미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반대로만 행동을 했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와서 치근댔습니다. 숲속에는 뱀이 있으니 숲속에서 놀지 말고 냇가에서 놀아라라고 하면 숲속에서 놀아야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미 개구리가 개굴 하니까 자신은 굴게 했습니다. 하루는 어미가 아들에게 멀리 가지 말고 집 근처에서 놀아라. 황새에게 잡히면 큰일 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멀리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미가 찾으러 나섰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황새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미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둘은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 어미 개구리는 다리를 다쳤고 그로 인해서 몸져 누워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미 청개구리는 나를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냇가에 묻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쁜 숨을 몰아 쉬어가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다오. 그러자 아들 청개구리는 그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미 청개구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미 청개구리가 숨을 거두는 날 냇가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어미의 부탁대로 냇가에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 청개구리는 냇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올 때면 어미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아들 청개구리가 구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개구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처음에는 엄마의 무덤이 걱정이 되어서 울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나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을 썩였던고 하고 지난 삶을 뉘우치며 울 것입니다. 좀 더 자라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아쉬움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고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호소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에 또다시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때 어머니가 흘리셨던 눈물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청개구리가 철없던 시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라 철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어미 청개구리가 흘렸던 눈물과 같은 눈물을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해 줍니다. 1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빌립보서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기쁨의 복음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몸은 영어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는 조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참 기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제물에다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같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기쁨과 관련된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쁨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클라이오인데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한 고통을 느끼며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아들 늘 어미 청개구리의 말에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미 청개구리가 흘렸던 눈물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허다한 무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에 한 무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는 상여 행렬이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고 또 다른 무리는 시신을 따르는 행렬입니다. 그 두 행렬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게다가 그 상여의 주인공은 한 집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구약에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늘 등장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산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식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 과부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울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여기서 울다가 클라이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대성통곡하듯이 울며 말한다고 합니다. 그 울음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이 초라해서 흘리는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루어야 할 업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흘리는 아쉬움의 눈물도 아닙니다. 또 나아가 갚아야 할 원한이 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흘리는 분노의 눈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18절 하반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수치의 상징일 수는 있어도 구원의 상징일 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자랑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그가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을지라도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그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리새인이었던 것, 또 신앙적인 열정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것,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에 그는 십자가가 넝마 조각 같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넝마 조각같이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그토록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삶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를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 제국 내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맞거나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서 면제가 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나 집을 사고 팔아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었고 시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인 권리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화병에 꽂힌 꽃과 같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비록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또 생명이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꽃이 불과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 어디서 발견될지는 자명합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10년 전에 신문에서 당시 환율로 무려 5,500만 원이나 하는 요리가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청나라 황실의 요리였던 만한전석 코스 요리를 그 가격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만한전석은 만주식 연회와 한족식 연회를 18세기 초 청나라 강희제 때 하나로 합친 중국 황제를 위한 연회용 궁중요리입니다. 그 요리를 준비하는 데만 꼬박 보름이 소요되고 모든 식기는 순금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요리를 먹는 고객은 청나라 황제와 같이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고 먹여주는 음식을 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종업원도 궁녀의 옷을 입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150만원짜리 차와 딤섬으로 가볍게 입맛을 다시 돋은 후에 이어서 상어, 제비집, 비둘기, 잉어 수염 요리 등 16가지 요리를 차례대로 먹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잉어 수염 요리는 잉어 100마리를 잡아서 단 두 가닥 있는 그 수염을 떼어 만든 희귀한 요리로 고객들의 탄성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 그런 요리를 드셔보시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 음식을 사먹을 돈으로 국수를 삶아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면 아마 5만 명에서 6만 명은 먹이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잔치 문화와 목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더 먹기를 원하면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또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하나님이 배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각 도시들에는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고 그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그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공창들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했고 그 여인들이 밤이 되면 시내로 나가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들의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복음주의자, 무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간절하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귀등으로 듣고 하나님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아들 청개구리처럼 삶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곳에는 무율법주의자, 무복음주의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또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그 마침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정결의 법, 특히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몰두해서 그것을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자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파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공중을 나는 짐승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하늘에서 매달려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 일이 세 번 있고 난 후에 그릇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관한 정결의 법을 떨쳐버리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레위기법에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는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금주와 금연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인 자세이지만 그것 자체를 구원과 직결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것은 할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할례 자체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계,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이 모든 것은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계라고는 표현은 자기가 자기를 지칭할 때는 겸손을 뜻하지만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는 경멸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의 지방에 개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도 하고 여행자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개라고 개 같은 존재로 표현하지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그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 공로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표현하는 바른 순서는 은혜와 행위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행위와 은혜라고 하면 틀린 것이 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와 언어 유희입니다. 할례를 헬라어로 페리토메라고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카타토메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죽은 사람들로 때문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이 할례받은 그 자체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몸에 문신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헬라 로마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할례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당시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옷을 모두 벗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 자체가 목욕 문화였기 때문에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할례 자체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또 할례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할례만을 자랑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복음주의자, 즉 무율법주의자들의 방종하는 삶과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삶을 보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렇게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신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 우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자기 행동의 합리화로 삼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눈물이 납니까? 우리가 형편없었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저를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우면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주일에 설교를 해야 하는 전 토요일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준비한 설교가 마음에 드는 날이 거의 없지만 특히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네바에서 사회 갈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 아니었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서재로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걱정으로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치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위인도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저는 대한민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제네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었고 한국 교회가 끝날 것 같은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만이 났던 것이 아니라 가슴도 너무 많이 뛰고 어깨가 너무 많이 짓눌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경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재에서 침대까지 거의 기어서 가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여보 나 좀 도와줘요.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줘요 라고 부탁을 하고 아내의 기도가 끝나자 짓눌림이 사라졌습니다. 시편 기자나 사도 바울만이 사람들의 바르지 않은 삶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클라이오 소리를 내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통곡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셨겠습니까? 닷새 후면 십자가 지실 것을 슬퍼하시거나 또 그 고통을 생각하고 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열망, 자기 욕심, 자기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여 년이 지난 후 66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주민들과 순례자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3일 만에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무려 4년 동안이나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아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군인들이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서 바닥에 패대기를 쳤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미리 우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통곡해야 할 것에 주님께서 동참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주님만이 소망이었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울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인지 배운 것이 많아서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울지 않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될 사람들이 3,500만 명도 넘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아들 청개구리라고 생각하지 얼른 자라서 어미 청개구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위를 잘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몰라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무복음주의자로 또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많이도 청개구리처럼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얼마나 반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무복음주의자인 것처럼 욕망과 세속의 쾌락을 따라서 흘러가며 또 때로는 작은 선행을 행하고서도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자신이 말씀의 사람인 것처럼 과시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의심하고 배신할 때에도 확신을 주시며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울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에 짓눌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라는 무명의 여인의 눈물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눈물이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시대를 닫고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